15절 말씀을 보시면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와 같은 삶이 자기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또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악인은 공의가 시행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뭐 남을 속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하는 사람이 법대로 세상이 운영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공의가 실현되면 범죄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때 의인은 자신이 행한 의를 따라 복을 받을 것이며 또 악인은 자신이 행한 죄를 따라 벌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한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명철한 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난 사람은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라 말했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빛이시고 생명이신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어두움에 머물 것이요 생명이 떠난 죽음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공의를 행하며 빛과 생명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명철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연락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잔치를 말하는 거죠. 이 잔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될 것이다. 술은 뭐 잔치에서 빠지면 안 되는 대표적인 음식을 여기서 상징하는 것이겠으며 기름은 값비싼 기름진 음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잔치가 소박한 잔치가 아니라 아주 값비싼 술판을 벌리고 기름진 음식으로 벌여지는 화려한 잔치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치와 쾌락을 쫓아가는 그 삶이, 무절제한 쾌락을 쫓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주는 경고로서 그와 같은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 고대 중국의 이 문헌을 좀 살펴보면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주왕이라는 사람이 사치와 이 쾌락의 끝을 보여주죠.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 웅덩이에다가 완전히 그 물 대신에 술을 채워가지고 술 연못을 만들어 놓고 주위 나무에다가 고기를 걸어놔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데 그러다가 결국엔 나라가 한순간에 그냥 멸망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치와 쾌락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내가 지금 인생에서 어딘가에서 즐거움을 얻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에 무엇에서 즐거움을 찾고 계십니까? 세상 죄악을 지으면서 내 마음의 즐거움을 채우고 있다라면 그걸 분명히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한다, 내가 지금 즐거움을 찾고 있는 그 행위가 나로 하여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 하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리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즐거움을 찾고 있는 그 행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죄악된 즐거움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는 겉으로는 살아있어도 그의 영혼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좋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열매 맺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도 있고 돌밭에 뿌려진 씨도 있지만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도 있다 그랬어요. 특별히 여기서 가시떨기란 세상을 향한 염려 그리고 세상의 죄악을 즐겨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 안에 방해하고 있는 가시떨기가 되는 것이죠. 사치와 향락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 꼭 경제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을 또 상징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악으로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인생의 궁극적인 즐거움을 찾아야 하는가? 세상의 죄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됩니다. 악인은 늘 의인을 핍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늘 우리 주변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악인이 의인을 빠뜨리려고 웅덩이를 파고 함정을 설치해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함정과 웅덩이에 누가 빠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빠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것에 대한 예들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죠. 에스더서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르드게를 싫어해서 그를 죽이고자 자기 집 마당에다가 장대를 높이 세워두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매달려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르드게는 나라의 2인자가 되는 만큼 높은 위치에 오르지만 하만이 자기 집에 세워놓은 그 장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다니엘서를 보면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싫어한 그의 원수들이 그를 죽이고자 누구든지 왕이 정한 기간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 밥이 되게 한다라는 그 엄령을 선포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이 사자의 밥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본문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의인을 심판하실 때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고 오히려 악인들이 자기가 파놓은 함정과 그 웅덩이에 빠지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받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또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미래에 발생할 위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도 준비도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당장 누릴 기쁨만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소비해버립니다. 요즘에 한국의 그 20대 또 30대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최근에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욜로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You only live once라는 그 미국 말에서 나온 건데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젊을 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면서 살아가자 하면서 뭐 한국 젊은이들 가운데 일부겠습니다만 저축도 안 하고 그냥 막 번 거 명품 가방 쓰고 사고 뭐 해외여행 다니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큰 고난을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와 반대로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언제 발생할지 모를 미래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배와 기름이라는 것은 값진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또 미래에 다가올 위기를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20절 말씀을 단순하게 이거 경제적인 이야기, 재정적인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있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날마다 깨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깨어서 미래에 임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을 가르치면서 복음서를 살펴보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 기억나십니까? 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였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과 신랑이 밤 늦은 시간이 오자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즉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이 꺼지니까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지 못하죠. 그 결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문이 닫히고 빗장이 치지니까 더 이상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죠. 우리를 좀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도 한 번 닫힌 문은 결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며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영혼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20절 말씀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욕망과 탐심을 위해서 살아가려 하는 자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자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회적인 경향들을 보면 현재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저당 잡아 미래의 행복을 사려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지금 현재에 있는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 세대의 경향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도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면 의, 곧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고 인자, 즉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 주님이 뭘 주신다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까? 21절 끝을 보시면 생명과 의와 영광을 주님이 반드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이러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메인스트림, 그 주류를 벗어나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치러야 하는 수고와 희생이 있지만 그것을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과 의와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자, 30절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니 사람이 아무리 지혜 있다 한들 그가 가진 깨달음이 탁월한다 한들 어찌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신 있는 분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천년 만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 한들 아무리 머리를 굴려본다 한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계획을 짤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고 아, 나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구나, 인간이 가진 어떤 지혜나 명철과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능히 당할 수는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것을 멈추고 빨리 주님의 뜻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무엇하러 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싸우겠습니까? 주님의 뜻에 순응하여 살아가면 생명도 주시고 의도 주시고 영광도 주신다는데 주님의 뜻을 거역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자, 오늘 마지막 구절 31절 말씀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최고의 지혜와 높은 깨달음과 그리고 많은 계획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예비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을 주지 않으시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전쟁을 예비한다 한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요소들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얘기한다 그랬는데요, 마병은요 고대 전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뭐 탱크나 뭐 그 비행기 같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전쟁에서는 누가 더 마병을 확보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가릴 것만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무리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많이 확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지 않으시면 이김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할 것 같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행복할 것 같고 큰 집에 살고 큰 차 좋은 차 타야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과 참된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살아계신 이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입니다. 주님 살아계시는 거 믿으시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 믿고 계시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생명과 은혜와 복과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간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날에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목숨이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생명이 주님 앞에 있는데 그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서 생명을 발견하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힘과 능력이 없어서 연약하다고 느껴지는 우리의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부여, 세상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오늘 이 새벽에 한 걸음에 주님 앞에 달려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 하나를 살리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하심이니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며 또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우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